VOA 세계뉴스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4개 지역 병합을 지지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이스탄불에서 안드레이 예르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병합을 지지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국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설리번 보좌관과 예르막 대통령실 실장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식량 수출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이 3일 파딜 노발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총리를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노발릭 총리가 자국 내 연금수급자 개인정보를 선거 유세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노발릭 총리는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연금수급자 개인정보를 얻어 연금을 올리겠다는 공약과 자신의 업적 등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보스니아의 정계 건물인 슬로보단 스탄코비치 씨와 그의 엔지니어 회사가 건설사업 부패와 연계된 의혹이 있다며 제재했습니다. 재무부는 스탄코비치 씨의 회사가 공정하고 열린 경쟁을 거치지 않고 주요 건설사업을 맡아왔다며 그가 축적한 부의 상당 부분이 공금에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오늘 조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정치인이 그들의 정치적 이익과 후원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얼마나 민주주의 체계를 훼손하는지를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이 군사 대응을 해야 한다고 미국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CIA 국장은 2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장과 크림반도 및 흑해의 모든 함대에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러시아 군사력을 제거하는 나토의 집단적 노력을 주도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과 나토가 전쟁에 개입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집단적 방어를 촉구하는 나토 헌장 제5조를 발동시킬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은 러시아가 사용한 핵무기의 방사능 낙진이 나토 회원국에 피해를 입힌다면 나토 헌장 제5조를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공격은 매우 끔찍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해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면한 전장에서의 현실은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엉터리 동원령과 합병, 핵무기 위협을 하더라도 이것이 판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점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협상을 시작할 때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것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했던 궁극적인 종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스웨덴 유전학자 스반테 페보 박사가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3일 멸종한 인류인 호미닌의 유전체와 인간의 진화 과정을 발견한 공로를 평가해 페보 박사가 수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고대에서 현대로 이어진 인류 유전자의 흐름은 오늘날에도 생리학적인 연관성이 있다며 그 예로 감염에 반응하는 인간의 면역체계가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페보 박사의 발견은 무엇이 인간을 독특하게 만드는지 파고들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페보 박사는 인류 역사의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고학 및 고생물학 유적에서 유전자 서열 검사 방법을 개발한 후 인간 기원에 대한 연구를 변화시켰다는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발트 3국 등 동유럽 9개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발트 3국을 비롯한 9개국 정상들은 2일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30개 나토 국가 모두 크유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방어하는 것을 지지하며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에서 즉시 철수하고 모든 동맹국이 우크라이나 대한 군사 지원을 대량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일주일 새 네 차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데 대해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북한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강대강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이은 무력 도발에 대해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권의 미사일 도발을 거듭 규탄하며 북한의 무기 역량 제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 대해 인권 탄압을 지속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아침에 비가 그치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은 내일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남부는 대체로 흐리겠고 모레 목요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0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에서 4미터,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마친 북한 정권이 최근 일주일 새 4차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전술핵 위협의 직접적 표적이 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북한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강대강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한국의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일 오전 6시 45분께부터 7시 3분께까지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돼 함경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 무인도인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도 약 30km로 약 350km를 비행했고 속도는 마하 6 정도로 탐지됐습니다. 이 정도 비행거리면 평양에서 한국 쪽으로 쏠 경우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린 충남 계룡대까지 타격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번 발사로 북한은 지난달 25일 이후 일주일 새 무려 4차례에 걸쳐 모두 7발의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연이은 무력 도발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30여 년간 국제사회의 지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최근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당국과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견고한 압도적 대응이라는 표현에 대해 군사적으로 북한을 훨씬 능가하는 미한 연합의 재래식 전력을 모두 활용해 대처한다는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실제로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한국 군당국은 세계 최대 탄도 중량의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 영상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공중으로 튀어올라와 점화되는 콜드런치 방식으로 발사됐습니다. 현무 계열 중 탄두 중량 추정치가 9톤까지 제시됐을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미사일로 이 미사일 10발이면 저위력 핵무기와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강한 중량에도 정밀 유도 장치를 탑재해 단 한 발로 북한 지하 벙커까지 정확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돼 북한 지휘부의 지하시설이나 미사일 기지 등에 큰 위협을 주는 무기체계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고위력 현무 미사일에 여러 발을 만일에 평양에 쏜다고 그러면 광범위한 지역이 초토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충분한 타격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국 정부와 군은 그러나 북한의 일련의 도발에 아직은 미사일 대응 사격 같은 직접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직접적인 맞대응은 피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대응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무리 탄도중량을 키워도 재래식 미사일이 핵미사일의 대칭 전력이 될 수는 없다며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F-35A 스텔스 전투기 비행 등으로 보다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견해들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이 지금 한반도를 이제 그 겨냥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이례적으로 네 발을 쏜 이상 한국군의 자체 대응하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뭐 원점 타격 훈련을 한다든지 뭐 대규모 화력 훈련을 좀 보여준다든지 뭐 그런 이제 대응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겐 안보 태세에 대한 믿음과 함께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좀 보여줘야 되겠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번에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다종의 신형 미사일을 다양한 장소와 시간대를 활용해 잇따라 쏘았다며 이는 핵 교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제화한 뒤 그 내용에 따라 실전 테스트를 하는 단계로 이해된다고 말했습니다.
법제화를 하는 것 자체는 제도화의 상당히 높은 단계고 그걸 이제 실제 이행하는 시험 단계, 작전 계획 단계에서의 그런 일종의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읽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조한만 박사는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태도를 전환한 사례를 꼽으며 북한의 이번 도발은 과거엔 보기 힘들었던 공격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4차례 미사일 도발은 이례적으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항모 강습단이 참여한 미안 해상연합훈련 그리고 미한일 대잠수함 연합훈련이 한국 영해와 인근 공해에서 진행되는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게 조 박사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미 전술핵무기의 실전 배치, 그 다음 핵교리의 법제화, 이 바탕 위에서 그동안 안 보여왔던 공격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시기 중에 도발, 그 다음에 국군의 날, 당일날 도발, 이런 것들은 과거에 없던 패턴입니다. 이 재래식 도발에서 매우 공세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게 이번의 특징입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앞으로 기술 개발에 구조적 제약이 있는 전략 핵보다 전술핵 완성에 더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 도발과 전술핵을 지렛대로 한 또 다른 형태의 공격적 도발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도 일주일 새 네 차례나 이어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도발을 거듭 규탄했습니다.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정을 흔드는 북한의 무기 역량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백성훈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저지 활동을 외교 노력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DOA의 논평 요청에 오늘도 북한은 불안정을 초래하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했다며 미국은 앞서 이번 주에 발사된 5발의 탄도미사일과 함께 이번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 최근 일주일 사이 4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 같은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는 데 그친 기존 논평에 북한의 위협적인 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새로 포함한 점이 주목됩니다. 대변인은 또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 정권이 일주일 새 네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두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알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진 않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EU, 영국, 캐나다도 닷새 동안 앞서 세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거듭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25일과 28일에 이어 29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은 그런 활동을 중단하라는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30일 VOA에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주요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정세는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다른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진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실은 30일 VOA의 논평 요청에 EU는 반복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에 대한 또 다른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인 무기 체계를 추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안보를 가져오거나 북한 주민들을 돕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일한 길은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주요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하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이 이 길을 택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29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추가 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결정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30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우리의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VOA에 캐나다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와 외교가 북한 주민의 안보와 안정,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통일부가 최근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한 가운데 북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약품 등을 매단 대형 풍선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파주시에서 마스크와 타이레놀, 비타민C,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경제사회 문화 발전 역사를 수록한 소책자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미국 상하원 의원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동영상이 담긴 이동 저장 장치 등을 대형 풍선 8개에 매달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풍선을 보내던 중 첩보를 입수한 한국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미처 날리지 못한 대형 풍선 등 물품을 압수했고 박상학 대표를 체포 연행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거듭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권 장관은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금지 조항 자체엔 반대하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느냐며 북한이 대북전단을 도발구실로 삼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국제사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선 탈북민과 인권단체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대북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재하 기자입니다.
국무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북한 인권을 지지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우리는 개탄스러운 학대에 시달리고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수백만 주민들을 대신해 계속 목소리를 내는 탈북민과 인권단체의 용기를 인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했다는 북한 정권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경은 봉쇄돼 있고 인도주의적 상황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린이를 포함한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북한 전역에 퍼져 있는 수용소에 구금돼 있는 상황에서 정권은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원을 전용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탈북민 중 많은 사람이 학대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고 초국가적 탄압을 받는다며 우리는 망명을 희망하는 북한 주민이 겪는 역경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즉결 처형과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 낙태, 그리고 다른 성 관련 범죄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이런 인권 유린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책임 규명을 촉진하면서 북한 안팎 그리고 북한 내부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늘리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한편 이신화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이곳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사는 방미기간 국무부와 백악관 등 미국 행정부,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신화 대사는 오는 6일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스탠포드대학 아태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 정부는 2017년 이후 약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대사를 임명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에 우려를 나타내고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복귀하고 국제사회의 검증활동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제66차 총회 마지막 날인 30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을 규탄하면서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Now we can proceed with the adoption of the draft resolution.
이번 결의안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과 신고된 영변 원심분리기 가동, 강선단지 움직임 등 북한의 최근 핵활동에 대한 IAEA 총회 보고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영변 핵시설 실험용 경수로의 냉각 시스템을 다시 실험하고 경수로 인근 건물과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에 부속 건물을 신축하는 등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된 데 주목했습니다. 또 북한이 풍계리핵 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고 인근의 지원 건물 여러 채를 새로 지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핵실험장 제거는 신고된 원심분리기 농축시설 증설과 마찬가지로 매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이러한 활동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하며 IAEA 사찰단 부재기간 발생한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2003년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으며 IAEA는 지난 2009년 북한의 요구로 철수한 뒤 북한 핵시설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7개국의 서명을 받아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캐나다 대표는 전날 총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최근 핵활동에 대한 IAEA 사무총장의 우려를 상기시키며 북한에 강력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he words of the Director General, these activities are deeply troubling.
한국 대표는 결의안 통과 직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안보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북한 핵 문제는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우리의 공통된 신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resolution before us reflects our common belief that the DPRK nuclear issue
이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과정에 착수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는 담대한 구상 계획을 발표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긴밀히 협조해 외교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대표는 북한이 핵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IAEA 사무총장의 최근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이런 우려를 평가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This conference adopted a consensus text reflecting these factual updates.
이어 총회는 북한의 행동은 결코 받아들여지거나 정상화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반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확고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북한의 최근 핵활동 정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총회에서 이번 결의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던 중국은 이날 재개된 회의에서는 수정 의견을 철회해 결의안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중국 대표는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중국도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이며 동시적,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광범위한 합의를 촉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북한에 대한 이번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입장 등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당면한 문제 해결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5년 만에 실시된 미국, 한국, 일본의 대잠수함전 연합훈련과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 공조가 한층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움직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동맹에 강력한 준비태세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30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한일 3국의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된 건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fact that it is trilateral, ROC, US, and Japan, really...
세 나라가 훈련을 실시했다는 건 미한일 3국 협력 개선을 핵심 요소로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더욱 강화한다는 겁니다. 또 이번 연합훈련은 미한일 해군이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병력의 준비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유지하는 데도 매우 필요하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해군 7함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30일 한국과 일본 인근 해상에서 3자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7함대는 이번 훈련이 일본, 한국, 미국 사이에 전향적이고 우리의 공동가치를 반영하며 영내 안전에 도전하는 세력의 단호한 3자 관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 빌함, 미사일 구축함 USS 벤폴드와 한국의 구축함 문무대왕함 등이 참가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연합훈련에 나서는 건 2017년 4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제주 공해상에서 실시한 훈련 이후 5년 만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국방부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번 훈련이 지난 5년 동안 실시되지 않은 이유는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훈련을 줄이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물론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fact that these exercises were not conducted for the last five years is really because of the desire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도 이번 대잠수함 연합훈련은 증대되는 미한일 3국 공조를 반영하는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it's also an important reflection on growing
이어 윤석열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한일 3국 공조는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며 3국 공조는 미국 정부에게도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3국 훈련이 북한에는 동맹의 강력한 준비태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한일 3국이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육해공에서 북한의 어떤 전쟁 전략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또 북한은 전시의 동맹의 선박을 공격하고 특수작전부대의 남침에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잠수함 전 훈련은 동맹의 선박과 해군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message is that the alliance is ready. The alliance can defeat any of North Korea's warfighting strategies.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일본은 모두 동해에서 북한 잠수함의 적금과 미사일 발사 혹은 다른 선박에 대한 공격을 맞는데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세 나라는 모두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통제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세 나라가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는 등 동해 공해상에서 상북협력 움직임을 보이는 건 타당하다는 겁니다.
We all have similar interests. To keep North Korean submarines from getting out into that.
전문가들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한일 정보공유협정, 즉 지소미아 정상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전임 정부와 달리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표명한과 동시에 미한일 3국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3국 공조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스 센터 선임연구원은 정보와 방위 협력 분야 모두에서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억지력을 개선하기 위해 미한일 3국의 공조와 조율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on intelligence and defense cooperation, it's going to require more trilateral cooperation.
또 향후 미한일 3국 공조 강화 방안으로 3국 확장 억지 대화를 제안하며 이는 한국과 일본을 더욱 안심시켜 두 나라가 3국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매닝 선임연구원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마다 보상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 기업이 대북 제재 등을 위반한 혐의로 11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데 합의했습니다. 보상을 제공할 상대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북한 등과 거래할 수 있다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30일 미국 시애틀 소재 기업 탱고카드가 미국의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11만 6,048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탱고카드는 위치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아 쿠바와 이란, 시리아, 북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연계된 인터넷 프로토콜과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최소 27,720개의 선불카드를 전송했습니다. 탱고카드는 물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보상 혜택을 제공한 뒤 이후 이를 기프트카드로 교환해주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북한 등에서 접속한 고객에게도 리워드 포인트와 기프트카드 등 금전 혜택을 제공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지적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탱고카드가 사기범죄 고위험 국가와 관련된 거래를 식별하고 사업자 신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제재 대상 국가와 연루된 리워드 포인트 수신인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대북 제재법과 대쿠바 자산통제법, 이란 제재법, 대통령 행정명령 13685호 등에 대한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사안에 대한 벌금 최고액은 916만 8,949달러지만 탱고카드가 자발적으로 위반 내역을 공개한 점 등을 참작해 최종 벌금액으로 11만 6,048달러를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과의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달러가 사용된 거래를 제재 위반 행위로 해석하며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호주의 물류기업 톨홀딩스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제재 대상 국가와 2,908건의 거래를 한 혐의로 올해 4월 해외자산통제실과 613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또 캐나다에 본사를 둔 TD뱅크는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직원들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11만 5천 달러를 벌금으로 냈으며 지난해 2월에는 미국 애틀랜타의 금융서비스 업체 비트페이가 북한 등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50만 7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소재 제지업체 PTBMJ사와 미국 최대 전자상 거래 업체 아마존, 아랍에미리트의 담배 필터 제조업체인 에센트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수출입업체 양반 등도 거액의 벌금을 낸 기업들입니다. 아마존의 경우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들의 해외 공관에 물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아 벌금 납부에 합의했으며 양반은 동남아 일대에서 대북 제재 회피 목적의 자금 세탁에 공모하고 미국의 대리은행들을 속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2년간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 정부에 벌금을 낸 기업은 총 8개로 이들의 납부액 총액은 약 935만 달러입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계속 목격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불법 환적지로 지목한 특정 해역에서 복수의 선박이 밀착한 장면이 또다시 위성에 찍혔는데 전형적인 환적 모습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9일 북한 서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에 선박 세 척이 나란히 붙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 초도에서 서쪽으로 약 11km, 남포에서는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지점에 길이가 각각 90m와 70m로 추정되는 선박 두 척이 50m 길이의 선박 한 척을 가운데에 두고 접선 중입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지점엔 길이가 각각 90m와 50m의 선박 두 척이 붙어 있습니다. 큰 선박의 적재함이 절반가량 열려있고 바로 이 부분에 작은 선박이 밀착해 있는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육지에서 10km 넘게 떨어진 지점에서 적재함 덮개를 열고 있는 모습이나 유독 그 부분에 선체를 밀착시킨 수상한 행동은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물건을 옮겨 싣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습니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회피 수단으로 지목해온 선박 간 환적의 전형적인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망망대해에서 이뤄진 선박 간 접선을 즉각 불법 환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과 이 지점에서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재 품목을 거래한다는 각국의 지적이 잇따르자 같은 해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석탄이나 유류와 같은 금지 품목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선박이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의미입니다. BOE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달에만 최소 6건, 지난 4월 이후 16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번 두 건을 더할 경우 북한 서해에서 확인된 환적 의심 사례는 9월 한 달 8건, 올해만 18건으로 늘어납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밀착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둔하는가 하면 북중 화물열차 운행도 재개했습니다. 북중 밀착이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끌고 갈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9월 25일부터 이어진 세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다시 도발 모드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1월부터 6월까지 18차례에 걸쳐 미사일 31발을 쐈습니다. 그러나 6월 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마지막으로 석 달간 조용히 지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 기간 중에도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겁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북한과 중국이 보조를 맞추거나 역할을 분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 Chinese aren't really coordinating. They're doing things separately for their own independent purpose.
북중 밀착은 외교, 군사, 경제 세 가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평양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북한과 중국은 공동 전선을 펼쳤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26일 동해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시작하자 중국도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한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떠있는 해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켄고스 국장은 중국이 직접 미 항공모함을 겨냥한 적대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신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an aircraft carrier and stuff, China doesn't want to react directly to it, so North Korea does stuff.
경제 분야에서의 북중 간 협력도 두드러집니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26일,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으로 가는 북중 화물 열차가 150일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에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중국은 7월에 만 톤의 식량을 제공한 데 이어 8월에도 11척의 선박을 동원해 남포항에 상당한 식량을 수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에서 6월에서 8월 석 달을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북한이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시기였습니다. 3월부터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를 시작한 북한은 5월 말 이미 기폭실험까지 완료했습니다. 과거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북한과 중국이 마코에서 핵실험과 중국의 공산당 대회, 미한연합훈련, 식량, 그리고 화물열차 운행 등 여러 문제를 놓고 논의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guess is China says he shoots missiles, it's okay.
우선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은 10월 16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공산당 당대회까지 자제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당대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이 시작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를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그야말로 남의 잔치에 재를 뿌리는 격이 된다고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 이전에 북한 핵실험하게 되면은 뭐 전치상의 재를 뿌리는 것으로 중국은 인식할 수가 있죠. 중국으로서는 아예 막을 수 없다면은 공산당 대회 이후로까지 연기시키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하고 있을 거로 봅니다.
중국은 핵실험을 늦추는 대가로 북한에 필요한 식량과 석유 그리고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을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조금씩 도발 수위를 올리다가 10월 16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공산당 당대회 이후 핵실험을 하는 겁니다. 한국국가정보원도 28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시나리오는 한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는 16일 열리지만 시진핑이 총서기가 되는 것은 10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핵실험을 할 경우 시진핑 주석은 집권 3기가 시작되자마자 북한 핵실험을 겪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10월 16일은 중국, 그다음에 10월 7일은 이제 미국 그 정치 일정인데 지금 그 카드를 쓸 만큼 지금 북한이 마지막 남기는 핵실험이라는 카드를 쓸 만큼 지금 그렇게 다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정원이 한 얘기도 여러 전제가 있는 개연성의 하나일 뿐이지 그때 한다라고 판단한 건 전혀 아닙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모종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정상은 그동안 5차례 화상회의와 전화통화를 했지만 아직 얼굴을 맞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중 정상이 대면 정상회담을 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켄고스 국장은 중국이 미국의 북한 핵동결이나 핵군축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China's view is what you need to do is freeze the program, not denuclearization, because denuclearization is a messy thing. It's going to take a long time. And
이에 대해 조한범 박사는 중국이 중재를 해도 미국이 제재 완화를 약속하지 않으면 북한은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 그게 미국과 중국의 이익에 모두 공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모든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있지만, 근데 문제는 북한은 지금 미국이 양보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미국의 선 양보가 없다고 그러면 절대로, 혹은 선 양보가 아니라도 협상에 나갔을 때 확실한 북한의 요구 조건을 들어준다는 확신이 없으면 협상장이 안 나올 겁니다.
9월 들어 북한은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은 군사와 경제 분야에서 보조를 맞추며 미국에 맞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강화되는 밀착이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어디로 끌고 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끝으로 한국 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아침에 비가 그치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은 모레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남부 대체로 흐리겠고요. 모레 목요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20도가량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 많고 최저 11도, 최고 18도, 남포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2도, 낮 최고 17도. 신의주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계도 역시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4도, 최고 14도. 해주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19도 되겠습니다. 사리원도 역시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1, 최고 17도. 함흥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17도. 심포도 흐리고 오전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17도. 장진도 흐리고 한때 비가 예상되며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9도에 머물겠습니다. 양강도 해산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지만 오후에 맑겠습니다. 낮 최고 11도까지 오르겠고 강원도 원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19도. 함북 청진 오전에 구름 많겠지만 오후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15도. 삼지연은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그러나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흐리고 비, 오후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앞바다 2에서 4m, 먼바다는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예상되지만 오후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3.5, 먼바다는 최대 4m로 역시 높게 일겠습니다. 10월 4일 화요일 비오의 아침 방송 보내드렸습니다. 임시 진행의 김영곤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한국은 최근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성주에 위치한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합동기관을 구성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7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응해 사드 배치를 결정했으며 2017년 5월 첫 발사대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북한은 3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북한은 한국을 겨냥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북한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드는 공격해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탄두를 장착하지 않고 충격으로 미사일을 파괴합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드를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응해 만들어진 신중하고 제한된 자위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한국과 한국민을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순전히 방어적인 조치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동맹 차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2016년의 결정은 중국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문화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지난 2002년 8월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사드를 더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인 안보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미국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우리의 정책은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보를 위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에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외교적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텔 대변인은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이 우리의 이런 노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세계뉴스입니다. 미군과 소말리아 정부가 지난 1일 알카에다 계열 테러 조직 알샤바브의 지도자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아프리카 사령부는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약 370km 떨어진 진립에서 소말리아 정부와 합동작전을 펼쳐 알샤바브의 지도자 압둘라히 나디르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민간인 사상자를 예방하기 위한 최대 조치를 취했으며 공습작전에서 민간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소말리아 정보당국은 나디르의 죽음으로 소말리아에서 가시가 제거됐다며 소말리아의 적을 사살하는 데 도움을 준 소말리아 국민과 세계 친구들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샤바브는 3일 소말리아 중부 벨레드웨인의 도시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사건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소말리아 현지 언론은 이날 자동차 두 대가 폭발하면서 최소 2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3일 파딜 노발릭 보스니아 총리를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노발릭 총리가 자금 내 연금수급자 개인정보를 선거 유세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노발릭 총리는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연금수급자 개인정보를 얻어 연금을 올리겠다는 공약과 함께 자신의 업적 등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보스니아의 정계 건물인 슬로보단 스탄코비치 씨와 그의 엔지니어 회사가 건설사업 부패와 연계된 의혹이라며 제재했습니다. 재무부는 스탄코비치 씨의 회사가 공정하고 열린 경쟁을 거치지 않고 주요 건설사업을 맡아왔다며 그가 축적한 부의 상당 부분이 공금에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오늘 조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정치인이 그들의 정치적 이익과 후원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얼마나 민주주의 체계를 훼손하는지를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스웨덴 유전학자 스반테 페보 박사가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3일 멸종한 인류인 호미닌의 유전체와 인간의 진화 과정을 발견한 공로를 평가해 페보 박사가 수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고대에서 현재로 이어진 인류 유전자의 흐름은 오늘날에도 생리학적인 연관성이 있다며 그 예로 감염에 반응하는 인간의 면역체계가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페보 박사의 발견은 무엇이 인간을 독특하게 만드는지 파고들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페보 박사는 인류 역사의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고학 및 고생물학 유적에서 유전자 서열 검사 방법을 개발한 후 인간 기원에 대한 연구를 변화시켰다는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4개 지역 병합을 지지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이스탄불에서 안드레이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병합을 지지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국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설리번 보좌관과 예르막 대통령실 실장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와 식량 수출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이 군사 대응을 해야 한다고 미국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CIA 국장은 2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장과 크름반도 및 흑해의 모든 함대에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러시아 군사력을 제거하는 나토의 집단적 노력을 주도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과 나토가 전쟁에 개입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집단적 방어를 촉구하는 나토 헌장 제5조를 발동시킬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은 러시아가 사용한 핵무기의 방사능 낙진이 나토 회원국에 피해를 입힌다면 나토 헌장 제5조를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공격은 매우 끔찍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해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면한 전장에서의 현실은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엉터리 동원령과 합병, 핵무기 위협을 하더라도 이것이 판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점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협상을 시작할 때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것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했던 궁극적인 종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퍼트레이어스 전 CIA 국장은 앞서 이라크 주둔 미군 최고 사령관에 이어 아프가니스탄 주둔 연합군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